고린도전서 63번 메시지 은사들을 다룸 7. 수년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에 관한 많은 말씀과 글들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여야 하며 교회 집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이 집회에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신약 안에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더욱 난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회복력에 있는 14장 26절부터 40절의 주제는 교회 집회에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가입니다. 사실 나는 어떻게 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그 영의 말씀이지 무언가 하는 어떻게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어떤 특별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 같은 갈망은 무언가 천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떻게 라는 말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의 주제로 사용했습니다. 교회 집회에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가? 각각에 대해 26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섯 번 사용된 있으면은 헬라어 에코를 번역한 것으로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폭넓게 쓰이는 말로 그것의 세 가지 주된 의미는 첫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둘째, 누림을 위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셋째,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등입니다. 앞에 두 가지 의미는 이 구절에 나열된 다섯 가지 가운데 앞에 있는 세 가지, 즉 찬송시, 가르침, 계시에 적용되어져야 하며 세 번째 의미는 마지막 두 가지, 즉 방언과 방언 통역함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집회에 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누리기 위한 주님에 속한 것들, 즉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찬송시든 다른 사람들을 교도하고 영향 공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역하는 가르침이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이상을 주기 위한 계시든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표적이 되는 방언이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방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언 통역함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집회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과 주님께 속한 것들로 또한 그분께 속한 우리의 체험을 통한 것들이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통한 것이나 또는 기도 안에서 그분과 교통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에 들어온 다음 감동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비한 것을 그분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주님께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유익, 즉 빛비춤과 영양 공급과 건축을 위해 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단련하고 훈련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장막절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누리기 위해 주님과 더불어 또는 서로서로와 더불어 교통 안에서 상호 참여하기 위해 그 땅에서 그들이 수고하여 거둬들인 좋은 땅의 산물을 절기에 가지고 와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즉 우리의 좋은 땅을 경작해야 하며 이로써 우리는 교회 집회에 가지고 와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분의 풍성한 소출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집회는 그분의 풍성과 모든 참석자들이 서로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교회의 건축을 위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호 누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의 강조점과 중심에 의하면 이 구절에 나열된 다섯 가지는 모두 우리의 분깃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목표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찬송시는 우리 매일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사로부터의 가르침과 선지자로부터의 계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사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언과 그것의 통역 또한 중심과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닌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 노선에서 혼돈되고 빗나가게 되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같이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건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집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도들과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26절에 있는 있으며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이러 올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바울은 있을 것이다 라거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현재 시제로 말을 했으며 우리, 즉 우리 각자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는 몇몇이 가지고 있다거나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거나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다섯 가지, 즉 찬송시와 가르침과 계시와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언급합니다. 이 항목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례일 뿐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찬송시를 언급하며 방언과 방언 통역은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그가 방언과 통역을 마지막에 열거하는 이유는 이 장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교회 건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찬송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교회 집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찬송시는 어느 정도 찬미와 동등합니다. 오늘날 오순절 운동 안에서는 성경 구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절들이 구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찬양해 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오순절파의 집회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이나 4절을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장들이나 거룩한 계시의 심장부를 형성하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부분들을 가사로 하여 노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에 대해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대해 영 안에서 행하며 영의 규례를 따라 행함에 대해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기업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그를 하늘에 앉히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필요에 대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케 될 필요에 대해 한 몸과 한 영과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과 만유의 아버지에 대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 새사람의 실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의 진리 안에 행함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대해 그리스도를 확대함과 그분을 사는 것과 그 안에서 발견됨과 그를 추구함과 그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소유함에 대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의 처음 나신 자요 사랑받는 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노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네 권의 책에 있는 구절들로 노래하기를 배웁시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신약 경륜의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는 1300곡 이상의 찬송이 들어 있습니다. 찬송을 편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찬송에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협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에 대한 더 많은 찬송과 노래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등에서 노래들을 발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계시록에 있는 노래들과 찬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관한 찬송을 노래합시다. 우리는 또한 계시록에 있는 일곱 등대와 일곱 등불과 흐르는 강에 대해 노래합시다. 우리는 노래하거나 찬송가를 사용할 때 전통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래나 찬양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나 인간을 다루시는 그분의 섭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약 경륜에 속한 것이 주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에 대해 노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몇 년 후에는 우리의 찬양이나 찬송에 흡족할 만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노래와 찬양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느 정도 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을 떠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믿는 이들은 아마도 구약의 시편을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에 관한 분명한 계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감춰 있지 않고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 있는 계시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찬송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4서신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분위기와 영향 때문에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당신에게 신약 경륜에 따른 찬송을 지을 것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에 대한 찬송을 노래합시다.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라고 말한 뒤에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침과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을 언급합니다.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계시는 감추어져 있으나 지금은 드러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집회에서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말씀이 필요하며 또한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교사로부터 나오는 가르침과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계시는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참된 방언과 방언 통역도 그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의 중심과 내용으로서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합당한 방언 말함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과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교회를 말하는 책인 고린도전서 책 전체의 문맥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오늘날 오순절파 사람들 가운데 있는 노래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서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계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천연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다른 영역, 즉 영적인 영역이요 하늘에 속한 영역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역인 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에 있어서 높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천연적인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영역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교회들의 모든 집회들이 이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며 집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방언을 말함에 대해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 말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8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교회라는 말은 교회 집회가 교회임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방언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가 그에 대해 어떤 규정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둘 혹은 많아야 셋이 차례를 따라 방언할 것이요. 한 사람은 통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 집회에서는 모두에게 방언을 말하라고 격려합니다. 이와 같은 실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정말로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차례를 따라 방언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규정하고 그들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그들은 집회에서 잠잠해야 하며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울이 준 규정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오늘날 어떤 오순절파의 집회들과 같이 진행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함에 대해 29절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집회에서 둘 혹은 세 선지자들이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선지자들은 분변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라는 말씀은 다른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29절부터 32절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아닌 다만 선지자들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며 거짓으로부터 참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가리킵니다. 3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는 다른 선지자를 언급하며 먼저는 앞에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31절은 교회 집회의 모든 참석자가 아닌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31절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격려를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29절부터 32절의 문맥에 따르면 너희와 모든 사람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아닌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격려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안위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배우고 격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서 바울은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는 말은 앞구절에서 언급된 것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아닌 선지자들에 관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이 선지자들의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영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그들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집회에서 언제 예언해야 하며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 끝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그들의 주관자가 아니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그들의 수단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영을 그들의 임의로 훈련하며 사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32절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제재를 받아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영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오순절파 사람들은 집회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을 변명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에 의해 이끌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주의하지 않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냐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게 달려있지 않다. 나는 영에 이끌린 바 되었다. 이것은 바울의 말과는 상반됩니다. 그는 강하게 우리가 영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며 그보다 그 영이 우리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우리의 필요는 영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영이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을 훈련하는가 아니면 영이 당신을 훈련시킵니까? 영을 훈련한다는 표현은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집회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과 같이 그들의 황홀경에 도취된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 자신이 영에게 제재를 받지 말고 영이 너희에게 제재를 받게 하라. 너희의 황홀경에서 돌이켜 영을 너희의 제재하에 있게 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영을 따른 것이라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은사의 사용은 규제를 받는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하며 무절제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제재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냉정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3절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26절부터 32절에 있는 주로 방언말함과 예언함에 관한 고린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원칙은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따라 정돈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에 대하여 33절의 마지막 부분은 실제적으로 34절을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같이라는 말은 모든 지방교회들이 동일한 실행 안에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10장 32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온 성도들의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조성하는 성분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요소로 조성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는 교회들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34절은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하라. 이는 저희의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들 안에서 라는 구는 교회의 집회들을 가리킵니다. 11장 5절에 의하면 여자들도 그들의 머리를 덮은 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21장 9절은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는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 즉 권위로서 가르치고 교리를 정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원칙에 의하면 교회 집회 안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여자들이 권위를 가지고서 교리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교회 집회 안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문제에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규정 안에서 여자들은 남자 위의 권위를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즉, 주로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 자신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형제들의 덮음 아래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에서 복종하도록 권고받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있는 율법은 모세가 쓴 책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글 중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에게 남자의 다스림에 복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성경에서 독립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에 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신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매들이 예언은 할 수 있으나 교리를 정의할 수 있는 권위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어떤 심각한 이단들이 여자들을 통해 들어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933년 나는 주님을 전시관으로 봉사하기 위해 직업을 포기하고서 상해에 있는 니 형제님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내게 형제회 실행의 영향으로 그들은 자매들이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11년 동안이나 그러한 실행을 따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 형제님은 만일 자매들이 집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반쪽은 중풍병에 걸려 기능이 끝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집회의 손상과 손실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네 형제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교정해 나갈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내게 언급하고 나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매들이 집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에 관계된 것을 결정하는 한 예입니다. 그와 같은 결정은 권위와 관련됩니다. 권위 있는 이 같은 결정이 바울이 33절에서 언급한 말하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는 교회 집회에서 자매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매들이 머리를 덮고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11장과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매들이 그들의 머리를 가리는 한 집회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35절에서 바울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교회에서라는 말은 교회 집회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3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강하고 솔직한 이 말은 지방교회는 다른 지방교회들의 실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방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도의 말씀에 의한 그 영의 우주적인 안배에 복종해야 합니다. 3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주님의 계명을 표명하는 권위를 갖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선지자나 영적인 자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수행을 위해 높이 평가되어짐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교회 안의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며 교회 건축을 위한 터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계시받은 자인 사도 다음의 순서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그의 영을 따라 행하며 모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 인식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들의 말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무질서한 고린도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바울의 영은 강하고 그의 말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의 가르침이 주님의 계명이며 그것들을 신뢰할 만한 주님의 권위가 있는 것들임을 명백히 알도록 권고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38절은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게 두라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바울은 공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직선적이며 솔직합니다. 39절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무질서한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어지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의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장 전체는 예언함과 방언 말함을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역과 함께하는 예언은 성도들과 교회를 건축하는 가장 유익한 은사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방언 말함은 교회 건축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의 무가치함을 신실하게 드러냅니다. 사도의 평가와 노출은 그리스도의 풍성과 더불어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위한 그분의 분변에 의한 것입니다. 이 장을 결론 지으면서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교회의 포괄성과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방언말함을 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4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는 말로 결론 짓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중심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목표인 교회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행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이처럼 높은 목적을 완성하는 데 쓸모가 없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자아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우리의 매일의 거룩함과 구속함이신 부활 안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